연초부터 지난 주일까지 5주간, 5주간 동안 팔복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그동안 잠시 중단했던 고린도전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시작인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 전서를 받았던 당시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그 신전들에서 진행되는 신전 제사에 참석해서 제물로 사용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을 먹지 말라,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당시 신전에서 진행되는 제사에 참석해서 제물로 사용된 음식을 같이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적인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구정이나 또 설이나 추석 명절에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다양한 신들을 모신 그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일반적으로는 비너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 다 같은 신입니다. 미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신 아폴론을 비롯한 각종 신들의 전각에서 매주마다 그 주중에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이 신전에 마치 구내식당이 있는 것처럼 그 장소에서 정해진 곳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제물들을 가지고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이 신전 제사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거나 또는 손님을 접대하면서 신전 제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성숙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강하다는 성도들 중에 거리낌 없이 이 신전 제사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또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상대적으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아직 성경적인 믿음, 신앙 고백이 확고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 제사와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편지를 보냈고,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8장부터,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조상 제사와 상관이 없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간혹 명절 때마다 이 제사 문제로 곤란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선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일 뿐입니까?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관습으로서 이 제사를 잘 사용하면, 지혜롭게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조상 제사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불가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럼 제사는 조상에게 또는 우상에게, 불상 앞에서 제사하면 불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전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귀신과의 교제다. 귀신과의 사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사귀는 자리에 동참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는 건 도망치라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조상들의 영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혼령이란 말은 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이라는 뜻인데 혼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악한 영들이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나 고사를 지내는 이 풍습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귀신과 악한 영들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럼 제사의 실체가 무엇인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결국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누구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까?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귀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우리 신자들이 이 제사의 자리에 참석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일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불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이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 성경에 근거해서 이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허수아비지만 무엇은 존재합니까? 귀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우상 그 자체, 예를 들어 여러분 갓바위 가보셨습니까? 저도 갓바위 올라가서 한번 확인차 한번 가봤습니다. 그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자체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허수아비예요. 그러나 그 우상의 배후에, 불상의 배후에 작용하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역사한다. 우상을 매개체, 불상을 매개체로 해서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힘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불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힘이 있어요. 귀신은 우상이 있는 곳에서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허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허상이지만 귀신은 허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절마다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참 영적으로는 좋지 않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잔치, 귀신들의 축제가 한바탕 벌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신전 제사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여기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이 교제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제한다, 사귄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는 사람인데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 되겠느냐. 근데 이 동일한 같은 단어를 16절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것인가.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오후 예배 그 말씀 주제도 이 성례,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찬식 참여해 보셨죠? 여러분,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성찬의 본질은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교제하는 사람들인가요? 주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죠.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잔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떡을 먹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에 참여해서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 축복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축복의 잔, 축복의 잔.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지극한 복은 주님의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지극한 복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조상의 영혼이 찾아와서 차려진 밥상을 먹고 즐기고 가는 게 아니지요. 조상의 영혼이 한 끼 배불리 먹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즐거워할 뿐인가요? 귀신들이 즐거워할 뿐입니다. 축복의 잔에, 성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악한 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동시에 마시지 못한다. 주님의 식탁, 성찬의 자리와 귀신의 식탁을 동시에 참여하지 못한다. 성찬상과 제사상을 어떻게 겸할 수 있느냐? 성찬상과 고사 지내는 자리를 어떻게 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이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서로 충돌해요. 충돌.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 주님의 잔도 받고 귀신의 잔도 마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호스트, 이 만찬을 베푸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식탁에서는 누가 주인인가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사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조상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까? 드려도 무방하다고 가르치지요. 그리고 천주교 사목 지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 지침서, 목회자 사역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 천주교 사목 지침서 134조 1항을 보면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카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주교도 본래는 제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제사의 관점이 변경이 된 것은 교황 비오 12세가 1939년에 내린 칙서에 근거합니다. 1939년에 교황 비오 2세라는 사람이 내린 칙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 또는 죽은 사람의 초상이나 신주 앞에서 절하는 것. 장례식장 가서 그 영정 사진 앞에서 절하고 인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인간적인 공경의 표시를 하는 것. 망자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공경의 표시를 하는 것도 합당하고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제사뿐만 아니라 빈소에 조문하면서 영정 사진 앞에서 절하는 것이, 영정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소에 가서 헌화를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화를 하는 것은 애도의 표시죠. 이 슬픔에 내가 같이 동참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뭐 아울러서 장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천주교에서는 장례식장 빈소에 조문하면서 절하고 인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장례식장 이렇게 발인할 때 보면 발인하고 나서 운구차에 관을 싣잖아요. 관을 싣고 나서 장례 지도사라는 분들이, 그 장례를 또 인도하는 분들이 유족들 이렇게 오세요 오세요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관을 향해서 절을 시키죠. 그럼 관을 향해서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신전 제사에 직접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를 다루었다면 이제 23절부터는 그 밖의 상황에서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이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의 상황. 이 그 밖의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집안에 이렇게 초대를 받거나 가정에서 식사하는 경우에 이 제사에 사용된 고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크게 두 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25절을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는 그 고기가 신전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따져서 묻지 말고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묻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묻지 말고. 왜 묻지 말고 먹으라 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그걸 묻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기의 과거, 고기의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신전 제사에서 나온 것인지 조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배불리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지인의 가정에 식사를 하는데 이 제사 음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절 이후에 믿지 않는 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사 음식이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똑같이 먹어도 된다. 그래서 식탁에 올라온 음식이 제사를 지낸 후에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묻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것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양심을 위하여. 누구의 양심인가요?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까? 내 양심인가요? 내 양심이에요. 나의 신앙 양심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하는데, 우리 주부 대신 어머니들 또 우리가 고기를 구입할 때 무엇을 확인합니까? 일반적으로 가격을 확인하잖아요. 고기의 육질이 어떤지 살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이 고기가 신전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따지면서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얼마나 시장 보러 가서까지도 우리의 신앙 양심이 얼마나 피곤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렇게까지 자기 양심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전 제사에서 사용된 고기인 줄 모르고 구입해서 먹다가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자기 양심을 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도 참 교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기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키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들 주님의 것이니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과 동떨어진 상황, 제사를 드리는 상황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은 단순히 음식일 뿐이다. 음식일 뿐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제사 지낸 음식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면 제사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직간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믿지 않는 친척 집에 몇 주간 겨울에 지냈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동네 이웃집에서 백설기를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설기를 갖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벌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닐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초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벌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닐까 굉장히 걱정했지만 배탈이 나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두려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차례 지내는 자리에 동석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차례 지낸 음식을 그 후에 다른 자리에서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웃집에서 제사에 썼던 과일이나 떡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또 제사 음식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회사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라.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신경이 쓰여서 그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아닌데도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신경이 쓰여서 거리끼고 불편함을 느끼면서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않는 것은 자기 자유이지만 그것은 꼭 성경적인 처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처신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제사 음식을 먹을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땅히 누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조절해야 하는 예외사항이 있다는 예외사항이 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군가 식탁에 차려진 이 고기가 신전에서 제물로 제사로 쓴 것이라고 알려준다면 굳이 언급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알게 한 그 사람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 말을 한 성도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나의 양심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먹으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타인의 양심, 신앙 양심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을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이 고기가 제물에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밝힐 정도라면 이 성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죠. 신전 제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성도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우리 같이 먹자라고 하게 되면 그 약한 동료 신자의 양심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먹는 나를 보면서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나의 자유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가 믿음이 강한 성도가 하는 행위를 보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 2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자유를, 신자가 자유를, 나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 사용에 관한 원칙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다른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무엇인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유관, 자유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관점입니다. 나에게 권한과 권리가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추구하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내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을 누리면 그만입니다. 눈치 보면서 나의 자유를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이 제사를 지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확장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럼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아니라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말하고 행동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조금은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참고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오늘 31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이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이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자유와 권리, 나의 권한 사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또 성도들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또 권한을 절제하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